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크나큰 환호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예루살렘 온 성읍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먼 지역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루살렘이 이렇게 요동하는 겁니까? 이에 무리들은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선지자가 결코 나올 수 없는 천한 곳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권세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그저 독특한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 퍼레이드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 더 이상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 무리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선포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이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귀에서 내리시자마자 곧장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있는 이방인의 뜰로 향하십니다. 이방인의 뜰은 지성소에서 그 성전 안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짐승이나 나무, 기름과 포도주를 매매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돗대기 시장과 같았습니다. 질서 정연하고 엄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분과의 화해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질서 없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시끌벅적한 무질서한 시장과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통용되던 이 로마 돈을 성전 화폐인 세겔로 바꾸는 환정산들까지 합세해서 각자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닌 무질서한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정상들이 돈을 거래하던 테이블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앉았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병행구절인 2장 25절을 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서 어쩌면 절제되고 침착하셨던 그간의 모습과는 다르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대노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폭력적이라 생각할 만큼 단호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반응하셨을까요? 제사와 예배의 본질을 상실한 채 난장판이 되어 있는 성전을 다시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회복시키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당시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승인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이 돈 중에 일부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이익관계에 맞물려 있는 구조 가운데 이 소상인들은 제사장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또 그들의 상행위는 제사장들의 묵인과 권장 아래서 계속해서 점차 커져갔습니다. 특별히 절기가 있는 명절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파는 일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는 상인들을 또 환전상들을 내쫓는 예수님의 액션이지만 예수님의 분노와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교 기득권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경배가 그 제사 행위가 얼마나 구역질나는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이 물건 파는 판매대가 되어 있고 또 환전대가 놓여 있는 이 장터로 변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신성 모독입니다. 재물을 드릴 경우 그 흠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은 흠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먼 거리를 가져가야 되는 집에서 가져온 그런 재물들은 오는 길에 대부분 상하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이 더 흠이 있고 잘못된 재물일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어차피 죽여서 희생제사로 드려질 짐승은 흠이 있더라도 빨리 팔아서 치우는 것이 이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흠이 있는 재물을 그대로 제단에 바치곤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눈을 감으면 되는 행위였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제사라는 행위를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난무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분과의 연합, 또 죄 사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불법과 야합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풍조로 가득한 곳이 당시 성전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함께 머물러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함께 열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욕망과 결핍을 해결하는 공동체로, 장소로, 모임으로, 또 그것을 본질로 삼는, 그래서 욕망과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공동체를 기웃거리는 어그러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이 아침 한번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분노하시던, 대노하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십니다. 성전 뜰 안에 있던 맹인들과 저는 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이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던 종교 기득권자들과는 달리 맹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만이 소망이 되는 그들에게로 예수님께서는 나아오십니다. 인생의 방향이 상반되는 그림이죠. 스스로 힘과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힘이 없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들은, 그렇게 비참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자들은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에게 향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의 마음이, 그 심기가 꼬였습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치는 소리가 이제 그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씩씩거리며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신경질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한 이 미련한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편 8장 2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찬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을 남기시고 그들을 떠나 성밖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들을 귀가 없는 이 완악한 자들과 더 이상 논쟁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6km 정도 떨어진 그 감람산 남동쪽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까? 거기는 예수님과 친분 있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나사로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베다니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무척 시장하셨나 봅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예수님의 아침 준비를 못했나 봅니다. 때마침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히 피어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예수님께서 보게 되시고 그곳으로 향하십니다. 풍성한 무화과나무를 열매하고 시장하신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무화과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리라, 못하리라 하시니. 그 즉시, 그 말씀과 즉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사실 의아한 것은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개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 맺는 시기가 6월과 7월경인데 지금은 유월절 기간인 것으로 보아 4월경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매 맺는 것이,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열매가 없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무화과나무가 풍성한 잎사귀를 가졌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계절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했기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풍성한 잎사귀는 마치 사람을 현혹하는 위선적인 치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당시 성전 유대교들을 향해서 외식과 형식에 빠져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르하고 그럴듯하지만 그 내면은 썩은 시체와 같이 부패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겉만 화려하고 생명력이 없는 타락한 성전 유대교의 실상을 고발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내놓을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나타난 이상한 형상, 무화과나무가 바짝 마르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습니까? 앞에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기도하는 집을 언급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일 경우 그들이 준비한 이 모든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못했습니다. 모양만 있고 그 내용이 잘못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추구했던 것이죠. 따라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희생제사는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비록 희생제사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제사의 본질처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화해, 온전한 연합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하셨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있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단순히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사귐으로 이해한다면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저주 사건을 그 기도와 연결시키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제사, 그리고 생명이 없는 믿음, 생명이 없는 기도는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산을 옮기는 일은 의아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엎드린 이곳이 어디인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입니다. 무엇인가를 주문하고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패턴에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능력에 이 기도의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지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은 가장 성스러워야 될 공간조차 유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승인되는 그 순간 교회는 반드시 사적 탐욕의 장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아침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합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생명 대신 예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생명 대신 예수로만 반응하고 생명 대신 예수만으로 호흡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각자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필요와 또 채워져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이 아침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또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3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